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 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오늘은 이 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 나오는 이 열두 지파에 승리한 1만 2천, 1만 2천 이래서 14만 4천인들의 영광스럽게 승리한 장면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록 7장을 연구하면서 오늘날 20세기가 되어가는 21세기를 접어들어가는 오늘날에 어떻게 야곱의 자손들을 12지파로 나눌 수 있는가 그렇게 난감하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혼혈이 되어버리고 세계 각처에 다 흩어져버린 민족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열두 지파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열두 지파는 누굽니까? 그 대답은 로마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칭하리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은 육신에게서 그 혈통에서 태어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는 실로 16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저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혈육을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했는데 천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함이라 하는 것은 육신의 그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열두 지파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육신의 혈통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 봐라 이 모두가 다 상징이기 때문에 숫자도 무엇이다? 숫자도 상징이다. 그렇게 해서 또 이것을 숫자를 상징으로 몰아붙여서 입맞은 자들도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다. 그렇게 말하고 이것은 다만 상징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한 명도 많지 아니하고 한 명도 덜 되지 아니하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7장에도 말씀하셨고 또 어디에요? 계시록 몇 장? 14장 1절에 보면 이 요한은 계시 가운데 7장에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확실한 숫자를 들었고 14장에는 그는 계시 중에 그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았던 이 숫자는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성경에는 숫자는 모두가 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3은요? 3은 3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의 수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4는 이 동서남북 모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리실 때 4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7은요?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 그 다음에 6은요? 반대로 불완전, 그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12는요? 12지파요. 이것은 교회의 뭡니까? 기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회의 수입니다. 그래서 12, 그 다음에 24, 배수가 되는 14만 4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저 뒤편에 넘어가서 공부해보면 하늘 새 예루살렘의 이 설계와 비슷합니다. 문이 몇 개죠? 열두 진주문, 열두 지파, 열두 사도 이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 안에 12,000 승리한 무리들이 그 열두 진주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14만 4천 명 그 교회의 성도들을 구성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분명히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면 숫자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상징이 달라지죠. 그러므로 결코 이 숫자는 분명한 실제적인 수가 될 때만이 분명한 상징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 버려요? 상징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 1명이라도 달라진다면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모든 상징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분명한 실제적인 수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여 나타낸 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죽어서 11명이 되었을 때 11명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채운 것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명도 아니요 11명도 아닌 반드시 12명 거기에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명 이것은 하나님의 저 구속사업의 하나의 설계도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14만 4천인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무리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는 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보좌의 기초인 것처럼 모든 창조된 세계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다고요? 불완전해서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참소했습니다. 마지막 이 14만 4천 무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완전한 그 하나님의 품성의 증인들입니다. 사단의 참소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완벽한 법적 대응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속의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꾸 흠집을 내고 상징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기만이라고 보아도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그 지파 중에 1만 2천 명씩 나오는 것은 열두 지파는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열두 아들의 성격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얼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격이 다른데 거기에 장점도 있지만 많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좋지 못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고 후천적으로 좋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태성은 못 고친다. 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천성적인 습관을, 그 생각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곧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모든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고 우리가 완전히 품성에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남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것은 고칠 수 있겠는데 저런 것은 나는 못 고치겠다, 이런 핑계들이 참 많죠. 아, 저 사람은 왜 저거 못 고치냐, 나는 저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나는 요게 문제라고. 그래서 사람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런 결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두 지파에게 있는 성격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이 열두 지파의 모든 이스라엘의 그 열두 아들의 성격들을 좀 연구하면서 과연 그들이 승리하고 모두가 다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결함들을 완전히 고치고 하나님께 우리가 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품성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열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예? 아,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는 깜깜하게 그 사실을 몰랐어요. 참 이 열두 아들은요,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완전히 회개했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가 참으로 완전한 개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말년에 자기 아들들의 모습에서 과거에 자기를 속이던 그런 나쁜 아들들이 아니라 참으로 변화된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누구도요? 오늘 우리도 누구를 죽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요셉도.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는데 제일 앞장을 섰는데 실제적으로 또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인류들은 다 누구를 팔아먹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우리의 모든 결함들이, 우리의 모든 성격들이 다 고쳐져서 참으로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저주받아 마땅한 아들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축복을 받는 그런 아들들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는 열두 가지의 좋지 못한 모든 성격들을 우리는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모든 품성들이 다 고쳐지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천천히
우리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품성들이 어떻겠는가 성격들이 어쨌는가를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한 지파를 가지고 한 시간씩 해도 모자라는데 열두 지파를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릴 때 이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생애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열두 지파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좀 간단간단하게 그 열두 지파의 성격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의 임종이 거의 다 됐을 때 그의 열두 아들을 자기 앞에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열두 아들이 자기 앞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과거의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책감 때문에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다 회개하고 정말 변화되어 있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열두 아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참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여기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모든 성격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 야곱은 이 열두 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 자손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3절 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이제 루벤이 나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적 너는 타올지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엽혔도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자, 우리 이 루벤의 성격들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루벤은 아주 참 나의 기력의 시작이요 위강이 아주 초등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외모적으로 어떤 사람 같아 보입니까? 외모적으로요. 아마 이 사람은 키도 크고 건장하고 아주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아주 외모적으로 출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너무 자기 모습이 잘생긴 사람,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재달란 맛에 사는 그런 약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로서의 굉장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자로서 상당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매우 그러나 성급하고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나 여자나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의 약점이 항상 이 정욕적인 문제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매우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버지의 그 아내를 참 욕보인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참 이 도덕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그러나 이도 어떻게 됐습니까? 14만 4천인의 루벤 지파가 빠졌습니까?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어떤 약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루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벤은 승리했어요. 사사기 5장 16절 15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그 회개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는 시내가에 앉아서 자기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그런 아주 회개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이 루벤이 그 루벤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이 뭐냐면 홍옥입니다. 홍옥은 붉은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 루벤은 그 주홍과 같이 붉은 재를 어디에 씻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으로 그가 나중에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결함 많은 성격과 더러운 죄를 범한 그런 결함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씻는다면 분명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이 세상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받고 참으로 여러가지 약점을 지닌 이런 사람도 1만 2천 명의 승리자들이 나중에 르우벤 지파의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문을 향하여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5절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고 뭡니까? 거의 저주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그 성격은 여기 성경에 너무나 소상하게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성격이요? 잔인하고 또 가혹하고 또 사납고 또 아주 교활합니다. 교활하고 아주 분노하고 여러분 그런 성격이 여러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또 반대로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루이가 욕을 보았을 때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형제들 앞장서서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쳐 죽이는 아주 정의감에 불타는, 그러나 그들의 정의감까지는 좋았는데 방법은 어떻습니까? 잔인하고 교활하고 무서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들이 또 승리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또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승리하여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1만 2천씩 승리하여 들어가는. 사단은 생각이를, 야 너 그렇게 못된 성격은 고칠 수 없어. 혹시 우리 입이 그렇게 속삭인다면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그것을 다 고치고 변화되어서 승리한 무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상징하는 보석이 뭐냐면 남보석입니다. 남보석의 색깔은 청색이에요.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색깔이 청색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파란 하늘을 보게 되는데 뭐를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도록. 바다를 보면 푸른색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자신의 완악함과 못된 성격을 고쳐나가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레위지파는 특별히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상과 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함으로 그들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일에 레위지파가 동참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다, 율법을 고수하는 일에 열심히 아주 특심함으로 여기에 거의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는 사실은 나중에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놀라운 역사, 이렇게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뭐 그 밑에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만 시간 안에서 읽지 않겠습니다. 유다는 사자로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어떻습니까? 네? 정복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정복에 권세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욕이 아주 대단합니다. 사단은 명예욕이 아주 굉장합니다. 유다 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권세욕과 명예욕과 아주 정열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가로서 나오면 아주 성공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리더십이 많은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권세력과 명예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자기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이 결코 수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매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요 그 옷을 어디에 빤다고요? 포도주에 빨며 그 복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의 그 많은 야망들을 참 씻어버리기가 힘이 들었지만 어디에서 씻었습니까? 포도즙에 씻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의 모든 야망들을 포기하는 일에 성공하고 그는 나중에 14만 4천인의 놀라운 승리를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유다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홍보석인데 이거 역시 붉은색입니다. 이것은 바로 포도즙에 빨리로다 하는 그 말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모든 야망을 포기하고 그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지파들은 참 성격을 연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한다 그렇게 이 상징적 깃발이 있습니다. 열두 지파의 깃발이 있는데 이 스불론 지파의 깃발은 뭐냐면은 해변에 배를 메어놓는 그런 깃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변에 배를 맺는다는 것은 무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로부터 바다를 이용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부자들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 가운데 보면은 아주 이 세상의 부유함을 이 재물에 아주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5장 14절에 보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스불론 지파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예술성을 갖고 있는 뭐 화가나 시인들이나 문단에서 아주 이름을 떨치는 그런 문학가들 이런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격들이 어떻습니까? 화가들이나 시인들이나 문학가들 성격이 어때요? 부자들 성격이 어떻습니까? 무난합니까? 무난한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 봤어요? 자린고비들 우리가 부자라면 아주 참 10원 한 푼을 가지고 발발 떨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보통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성격의 소유자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도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승리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상징하는 스불론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은 녹조옥인데 녹색이에요. 녹색은 뭐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
은혜.
은혜, 믿음을 상징, 은혜, 소망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참으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소망이 확고히 잡음으로 인해서 그들도 역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들 그런 사람들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여섯 번째로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실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사갈은 나귀로 여기에 표상을 했는데 여러분 나귀 성격은 어떻습니까? 뭐 꽤 많은 당나귀 그러는데 네, 사실은 이 당나귀는 나귀는 매우 무던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짓고 지고도 아주 꾸준히 묵묵히 일하는 나귀로 표상되는데 이 세상에 보면은요 어지간한 고통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꾸준히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성격이 아주 무던하고 참 겉면 성실하면서 그러나 그들에게들은 약점이 있어요. 그들을 상징하는 보석이 황옥인데 금색깔이나 노란색깔이 나는 색깔인데 그들도 그들은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고 죄의 권세에서 승리한 그런 무리로 열두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 그들의 지파의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봅시다. 49장 16절에 보면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단 지파가 나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단은 어떻습니까? 심판자라 그랬어요. 심판하리라. 그러면 재판관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재판관. 참, 이 재판관이라고 하면 첫째 머리가 두뇌가 아주 수제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이 세상에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사는 아주 판단력이 매우 좋은 사람들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야만이 재판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는데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눈이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무섭기만 해요? 저 하늘 높은 공중에 빙빙 돌면서도 그 수백 미터 밑에 있는 뭐를 발견합니까? 그 뭐 지, 개구리, 뱀 이런 것들을 보고는 아주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멀리서도 식별력이 아주 정확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지파가 그래요. 그 다음에 재주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성소를 지을 때 그 오홀리압 아시죠? 오홀리압이 바로 단지파의 사람인데 아주 이 세상에 재주가 특출난 사람들 전부 단지파를 상징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이 좋은 재능을 가지고 단지파는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열두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빠져버렸습니까? 요 단지파가 빠져버렸습니다. 요 단지파는 14만 4천인의 무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요런 성격 가진 사람들은 다 멸망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요. 요런 죄만은 정말 고치기가 어려워서 끝끝내 구원에 실패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회개하면 다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지만은 이 죄만큼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죄입니다. 누구의 속성이냐면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식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아니하고 아예 편에 그가 서 있습니다. 말에 발굽을 물어서 어디로 넘어뜨리게 한다고요? 뒤로 다 빠지게 한다 그렇게 했어요. 거짓 참소, 뒤로 다 빠지게 한답니다. 참소자를 의미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앞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또 그러하여금 험담을 늘어놓으므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며 또 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진리와 오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재능을 다 사용하는 사람, 용사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하게 어떻게 하라? 연자 못들을 목에 매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라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도 사단은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물을 늘어놨어요. 하나님은 잘못이라고는 전혀 없는 분이지만 사단이 참소할 때 얼마나 많은 천사가 속임을 받았습니까? 3분의 1의 천사가 하나님은 가혹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잘못되었고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분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사단은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분으로 참소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믿었느냐 하면 3분의 1의 천사가 믿었고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참소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허물이 있는 우리 인간들을 참소할 때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단지파의 속성만큼은 참으로 이것을 용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들을 오류의 길로 빠뜨리는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과 그와 같은 식별력과 판단력과 좋은 그런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참 진리를 믿고 있는 모든 허물들을 끄집어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사단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만큼은 열두 지파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갓지파 여덟 번째 갓지파는 19절을 보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갓지파는 갓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있는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그런 장면에 그림을 상징 깃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성격을 좀 소유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인기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이 스타들이 많이 있죠. 정치하는데도 스타가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스타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인기를 받을 때에 사랑을 받을 때 많은 그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출하게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했습니다만은 군대의 박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박격을 받으나 오히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갓지파는 상징하는 보석이 홍만호인데 흰 색깔에 붉은 줄이 줄줄 간 그런 보석입니다. 흰색은 뭐예요? 뭐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한 품성. 흰 줄은 붉은 색깔은 그리스도의 보혈. 이 갓지파도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박격을 받았어요.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위험 속에 살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에 매료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함으로 그들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 20절에 보면 이 갓지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승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셀지파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왕의 진술을 왕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일을 하리로다 그랬는데 남자가 저기 음식을 요리를 잘하면은 좀 어떻습니까? 남자는 남자인데 좀 어때요? 좀 여성다운 그런 사람으로 좀 생각이 들고 매우 사교성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는 일은 아주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다정다감한 이런 성격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약점이 참 많지요. 마땅히 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는 그런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도 1만 2천 명의 승리하는 무리가 나와서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셀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호만한데 흰색깔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하나님의 품성에 매료되는 사람들입니다. 좀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남성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좀 율법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좀 주장하고 이런 말, 이런 유약한 사람들은 품성에 매료되는 사람들이에요. 흰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에 매료되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품성에 얻게 되는 사람들, 승리하는 우리들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셀지파, 여러분 아셀지파 같은 성격점이 있습니까? 다음 열 번째, 납달리 봅시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라도다. 여러분 암사슴 어떻습니까? 암사슴, 수사슴도 아니고 암사슴이에요. 암사슴이라고 얘기해보면 제가 삽슴을 연상해보면 아주 유약해 보입니다. 다리는 바짝 마르고 그렇게 하지만 아주 민첩하고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들. 암사슴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데, 근데 말을 아주 조리있게 잘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 사람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약점은 뭡니까?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 다 그런 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암사슴과 같은 성격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주 승리하는 무리에 들어갑니다. 누구와 싸웠어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무리예요.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 사사기 5장 28절에 보면 무깃도 전쟁에서 이 납달리 지파의 용사들이 나와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아닙니까? 무깃도 전쟁이요. 네. 이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용기 없고 겁이 많은 사람도 승리할 것을 여기에 볼 수 있는데, 상징 보석은 벽옥인데 아주 투명한 녹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은 이 야곱에게 아주 축복을 받아가지고 두 지파의 몫을 얻었는데, 요셉 지파의 이름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자, 우리 므낫세 지파를 볼까요? 이것은 신명기 3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첫 송, 수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여 므낫세의 천천이라. 이 므낫세를 상징하는 그 짐승은 들소입니다. 들소. 여러분 들소가 어때요? 들소가 이기심이 있습니까? 이기심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보면 들소처럼 다니면서 그냥 먹고 싶을 대로 먹고 그냥 어? 이기심이 없지만은 뭐는 세느냐 하면 고집은 대단한 들소가 뭐 길들여집니까? 지 맘대로 행동하면서 사는, 이기심이 없지만 참 고집이 센 이런 사람들. 왜 이 므낫세가 욕심이 없는 것을 보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에브라임을 장자로 상속했지만은 가인처럼, 그러면 에서처럼 질투도 없었어요. 이 므낫세는 동생이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질투도 없었어요. 뭐가 없는 사실입니까? 이기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명예욕도 없고 권세욕도 없고 욕심은 없는데 고집은 세고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성격을 대표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성격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은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어떤 절제 생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유를 억제하는 율법이나 그런 것에 굉장히 그 싫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그의 상징하는 그 보석이 뭐냐면 백만원대 청색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좋아하고 구속받는 것을 싫어했지만 나중에 이 납달리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지파가 됐어요.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결함들을 그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승리하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 므낫의 지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에브라임 지파를 봅시다. 16절, 17절. 여기 보면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에는 천천이라 그렇게 하면서 에브라임은 므낫에보다 월등한 뭐를 받습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이 에브라임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브라임은 비록 차자지만 장자의 그 특권을 누린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아주 인격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기 아버지는 애굽 나라의 무엇입니까? 총리 대신 왕다움의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가장 총애를 받고 할아버지에게 총애를 받고 애굽 나라에서도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가 강할까요? 이 세상에 부귀, 종기, 영화, 지식 하고 싶은 모든 이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출세길이 흔히 보이는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출세길이 흔히 보이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고 한 나라의 국무대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출세길이 흔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는 계시록 7장의 열두 지파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을 승리하지 못했어. 그러면 이런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호세아서 4장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뭐와 연합하였으니?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버렸다. 10장 2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늘에 데려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늘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도 조금, 하늘나라도 조금.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숭배하는 것이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 이런 자들은 결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데 실패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죄요. 진리와 오리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의 잘못들을 끄집어내서 진리의 말씀을 가리우는 자들하고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수의 많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오늘날 또한 저희들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에브라임의 속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간다는 것은 더욱이 14만 4천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세상의 미련을 가지면서 온전한 품성을 이루기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품성이 완전해질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4만 4천인의 이 두 지파의 이름은 결코 들어갈 수 없었어. 베냐민 지파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7절. 베냐민은 무릇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이 베냐민도 뭐 좋은 성격입니까? 아주 무릇뜯는 일이라. 무릇뜯는 일이라. 베냐민도 막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성격을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을 떴습니다. 가만 해놓고 자꾸 물을 떴는
교활하고 잔인하고 소견이 좁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 마음이 넓지 못해요. 뭐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도 이해하지 않고 꽁꽁 물고 뜯는 사람들 있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나 다음 지파와 다른 점이 있어요. 다음 지파는 뒤에서 물어뜯는데 이리는 그게 아닌데 앞에서 물어뜯어요. 다음 지파는 뒤에서 물어뜯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리는 소견이 좁아가 분별력이 없어요. 다음 지파는 저 공중에서도 짐승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이 1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지파는 영적인 식별력이 매우 좋지만 진리의 표지 쓰지 않고 항상 인간의 편에서, 서서 하는 그런 일들 조금 달라요. 자, 소견의 점이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성격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1만 2천 명의 승리하는 무리가 나왔어요. 이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그 보석을 보니까 자수정인데, 자수정은 무슨 색깔과 무슨 색깔이 연합된 겁니까? 홍색과 청색이 연합되면 자색이 나오죠. 홍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청색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열두 지파의 보석들을 보면 네 가지 색깔로 구분이 되는데, 노란색, 그 다음에 청색, 홍색, 그 다음에 흰색, 사원색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열두 지파의 성격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틀림없이 오늘날 모든 인류들이 갖고 있는 성격을 열두 지파의 성격은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혜를 통하여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품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실패한 두 지파의 경험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우리는 없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다음 지파와 같은 성격들이 적게 많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갖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은 한 우리는 결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품성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도, 하나님의 율법의 투명성도 우리의 품성을 고치지 못해.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아. 오늘날 우리는 이 에브란,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과 오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과 오류들 때문에. 우리 과정책에 배웠죠? 순수한 진리와 교리만이 완전한 품성을 이루어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파는 오류 집단을 대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순수함보다는 인간의 눈으로 나타나는 행실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 그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가 얼마나 순결한가는 보지 않냐고, 그 교회 가서 사람들이나 이래보고 허물이나 찾아내가지고는 아, 그 교회도 가니까 이렇고 저렇다 그래서 뒤로 돌아다니면서 흉어물을 퍼뜨리는 사람들, 결코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순수한가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애 속에서 진실을 볼 줄 아는 영적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일에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는 세상을 포기하고 진리를 따라간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14만 4천 명의 그 놀라운 특권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모든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고 죄를 이기고 죄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7장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의 열두 진주문을 1만 2천 명씩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도성문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 14만 4천 명의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무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다 아버지의 존전에 나와 아버지께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무릎을 꿇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모든 하늘의 안식과 평강을 저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스러운 안식일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한 모든 습성들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올려주신 아버지 아들의 보혈의 공로와 우리의 모든 품성의 결함들을 참으로 고치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크신 은혜가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 도성에 참으로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죄의 권세의 싸움에서 승리한 14만 4천 무리들이 승리의 함성을 부르면서 도성에 들어가게 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참으로 연구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품성이 이렇게 완악하고 더럽고 누추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다 승리하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이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다 예루살렘 도성에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열 속에 분명히 들어가야 했을 두 지파가 참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특권과 큰 참 은혜를 입었던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빠진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무리 속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야 할 영혼들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당신의 지키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가 맞도록 우리 모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